창세기 35장 말씀 봅시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구시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네 이름이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네게서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 베델 사건은 원래 창세기 28장에 처음 야곱이 그 브엘세바를 떠나 밧단아람으로 가던 형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가다가 꿈에 하나님을 뵈었고 축복받은 장소로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복된 약속들을 반복해서 야곱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20년이 흘러서 여기 35장 이때는 그 외삼촌 집에 가서 부자가 되고 그 일로 인하여 외삼촌 집안과 사이가 나빠지고 다시 외삼촌 집에서도 나올 수밖에 없게 돼서 돌아오다가 에서 형 에서를 만나는 일이 이제 급하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형과 화해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세겜 근처에 머물다가 그 세겜 그 족속의 그 세겜의 아들에게 그 딸 디나가 욕을 당하는 일을 그 34장에 기록된 대로 경험하게 되고 35장에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사건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생애를 보면 그가 늘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복대로 그가 복의 근원이 되며 하나님께서 그와 그 자손에게 복을 주사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식으로 하자면 11절에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네게서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는 복을 받습니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이 사건을 이해할 때 그는 늘 세상에서는 쫓겨다니는 것입니다. 그 고향이었던 부엘세바에서 그 밧단아람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2000km입니다. 직선거리로 800km입니다. 그러니까 2000리죠. 그 뭐 직선거리로 갈 수 없고 그 광야길이라는 것이 이렇게 걷기가 쉽지 않은 것인데 그 먼 길을 떠나서 외삼촌 집까지 갔고, 외삼촌 집에서는 거의 종노릇을 하다시피 해서 그가 그 20년 동안 자기 재산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거길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고, 도망쳐 나와서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올 때는 그 형을 피해서 피난을 갔었던 그때의 사건이 해결되어 있지 않아서, 또 형을 만나는 일이 그저 조마조마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뽕 나루토에서 밤이 새도록 고민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런 사건을 겪습니다. 그리고 다시 형과는 극적으로 화해가 됐지만, 또 세겜의 아들에게 그 딸이 욕을 당하는 일을 경험케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야곱의 생애가 참 고달프죠. 그러나 어쨌든 그는 아브라함의 뒤를 잇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는 3대 족장입니다. 믿음의 선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야곱에게 하셨듯이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설명하고 이해할 때 대표로 늘 등장하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분들의 삶의 그 전형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 복받은 게 뭐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됐고, 세상에서 우리의 휴식처나 세상에 우리의 목표를 정하지 못하게 됐다는데 복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고달픕니다. 이 베델이라는 곳에 드디어 나중에 거처를 삼게 됩니다. 35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라 그래. 이제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께만 그 모든 소원과 또는 그 보호와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신자의 삶으로의 완전한 헌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그저 대표적인 그 일반 인간의 전형이라서 그는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이 세상에서 재주 부리고 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하여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외삼촌 집에 가서도 너무 약삭빠르게 굴어서 사실은 미움을 사고 형한테 못할 짓 해놓고 나중에 와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극적인 화해는 됐습니다만은 그 야뽕 나루터에서의 그 마지막 그 부릴 수 있는 재주는 다 부리고,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가 얻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이런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꾀대로, 자기의 그 뭐 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놓고 완전히 우리 세상적으로 하면 탈진한 상태 같은 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이게 그저 우리 신앙에서 가장 기억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느 곳에도 우리에게 쉴 곳이 없고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고달픔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항변을 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 마음속에 적지 않은 불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그겁니다. 네가 세상의 거처를 삼고 세상에서 네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한 쉴 곳은 없다, 이겁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그 성에서 그 자리에서 쫓겨나리라, 이겁니다. 너는 베델로 올라오라, 거기 거하라. 우리가 다 아는 답입니다.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좀 그 이만큼 믿으셨으면, 이만한 믿음의 연륜을 가지셨으면 이제 좀 알 만큼도 됐는데도 참 안 되죠.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에게는 본성이 아닙니다. 죄 짓는 게 우리의 본능이고 이 신앙은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거는 뭐 비행기 타고 가듯이 자동차 타고 가듯이 어디 이렇게 실려가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내가 가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고 우리 마음에 열심이 있는 것으로 대체되질 않습니다. 늘 내가 발걸음을 옮겨야 되고 내 생각을 고쳐야 되고 그렇게 순종하여 인내해야 됩니다. 결심만으로 되지 않고 결심한 것이 실행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실천은 늘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본향으로 가질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쫓겨다니다시피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 실제적인 신자된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비극적으로나 부정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쉴 곳과 본향과 우리가 소원해야 되는 내용이 하나님께만 있게 됐기에 이런 현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럼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고 우리의 신자된 신분과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책임에 대하여 새로운 깨우침과 자신과 믿음으로의 승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에게서 이것을 보고 그가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면 뭐 그렇게 특별히 믿음의 선조로 족장으로 등장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도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하는 이스라엘이라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야곱의 이름을 딴 것이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마치 세상에서 쫓겨다니는 것 같고 그저 간신히 하나님 손에 매달려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야말로 복의 근원이고 모든 족속이 우리를 인하여 복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고 그런 신분으로 우리의 존재가 서 있다는 것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뿌리고 있고 무엇을 심고 있는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가 그때 우리 앞에 펼쳐 보이실 것이고 그때 상으로 보상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늘 인내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크신 이유로 보기보다 크고 영광스럽습니다. 이 믿음 잃지 마시고 오늘도 하루 또 올해 한 해를 이렇게 보낸 것 같이 내년 한 해도 주를 믿는 이 복된 이름으로 인내하고 충성하고 승리하기로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찬송가에도 기록된 바와 같이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는 것 같은 고단한 나그네 길이요 쉴 곳 없는 고향 없이 이리저리 내어 쫓기는 것 같은 참 고달픈 인생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나 이삭에게나 야곱에게 약속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이제 영원한 나라에만 우리의 본향을 두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며 소원이며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나그네이지만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복을 받고 우리는 그래서 세상 앞에 복의 근원이 되며 우리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음을 인식합니다. 우리의 나그네된 이 고달픈 인생을 우리가 외면하고 이 기간이 짧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과 구원의 문을 닫는 행위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오늘 내가 한 번도 한숨을 쉬고 한 번도 눈물을 각오하면 더 많은 심령들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이 전달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나그네된 인생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의 근원으로 충성되이 살아갈 인내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남은 여생이 이렇게 늙어가고 이렇게 쇠락해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고귀한 우리의 존재인 것을 기억하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싸움을 다 싸우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충성하는 우리의 신자된 존재와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주의 사랑을 받는 심령들이 이 아침에 모여 주의 앞에 그 마음의 소원을 아뢰며 그 다급한 기도의 제목을 아뢰오니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속히 해결하시며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을 알게 하시는 깨우침으로 힘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